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이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부터 온전하게 예표해 주던 다윗, 그래서 그의 모든 삶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을 온 세상과 온 역사 앞에서 당당히 증거해왔던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는 제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너무도 늙고 병든 노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기록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두터운 이불을 덮고 또 덮어도 자신의 체온 하나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너무도 심히 늙고 병들고 쇠약한 다윗의 모습이 너무도 애처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하루하루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의 육체 앞에서 한 세대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참 일국의 황제로 군림했던 그 절대적인 지위와 위치마저도 이제는 너무도 초라하고 미약해 보이는 그런 구슬픈 모습이 바로 열왕기 초두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다윗의 육체적인 노쇠함과 쇠약함이라는 이 사안 자체가 단지 다윗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그칠 수 없는 너무도 중대하고도 어려운 국가적이고도 신앙 공동체적인 위기를 계속 유발시키고 있는 결정적인 동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문제의 진정한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외부적인 모든 위협 요인들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국가적인 부강함과 풍요로움이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한껏 구가하고 있던 바로 그때, 정작 이스라엘 왕국 내부에서는 결정적인 위험 요소가 급속하게 자라고 있었고, 이제는 육체적으로 심히 병들고 노쇠한, 또한 그리고 제대로 된 판단력과 분별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던 다윗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한 왕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에 기록된 한 가지 중요한 사건, 즉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또 다른 반역 행위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왕국이 당시에 직면했던 그 총체적인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5절부터 10절에서는 앞서 언급된 다윗의 노쇠한 모습, 그 쇠약하고 병든 모습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아도니아의 젊고 혈기왕성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도니아는 외적으로 쇠약한 다윗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당당함과 강건함과 아주 출중한 그런 능력을 발휘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젊은이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주체할 수 없는 야망이 있었고, 또한 그것을 겉으로 표현해내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며 그래서 그는 매우 의욕적으로 왕권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이제 힘써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매우 뛰어난 용모를 가진 자였고 또한 그 나라의 후계 서열상으로도 제일 장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볼 수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후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던 군부 세력과 정치 세력인 그 성전 세력으로부터도 아주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던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타 추종자들로부터도 많은 다윗의 핵심 측근들로부터도 깊은 신망을 얻고 있었음이 너무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처럼 드러내주고 있는 아도니아의 인물됨과 그의 행적에 관한 이런 모든 사항들은 그저 단순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기록들은 결국에는 매우 부정적인 관점에서 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도니아의 외모에 대한 설명들은 이전에 이미 우리가 앞서 봤던 압살롬이나 사울왕에 대한 신체적 용모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과 매우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인상적이었던 그들의 외모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와 같은 그들의 뛰어난 외적인 용모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국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패망하게 하고 파멸하게 하는 재앙의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훑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열왕기 저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도니아 또한 압살롬이나 사울왕과 다름없이 그도 반드시 잘못된 길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의의 인물이라는 점을 이미 처음부터 단정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도니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장자였던 암론처럼 그저 욕망의 노예가 된 채 아무런 분별력과 자제력도 없이 결국 비참한 운명 속에 파멸하고 말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부친으로부터 한 번도 꾸중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처럼 형편없는 인물로 평가되는 이 아도니아가 감히 스스로 나서서 왕이 되기를 자처하고 세력을 규합하고 또한 그렇게 무모하고도 위험한 모험을 함부로 대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의 결정적인 단서를 오늘 본문인 24절과 2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두가 선지자 나단의 진술입니다만 우리말 번역으로는 모두가 의문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절 이르되 내 주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27절 이것이 내 주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둘 다 의문문 형식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상으로는 이 두 구절 모두가 그냥 일반 서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을 원문상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24절 내 주 왕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고 그가 내 자리에 앉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이것은 참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주 왕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벌어지고 있는 아도니아의 반역 행위가 아도니아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실상의 그 왕권 승계를 아도니아에게 어떤 식으로든 내락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그처럼 대단무쌍한 무리수를 던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나단이 다윗의 그 잘못된 결심을 지적하고 그 뜻을 번복시켜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정상적인 상태로 반전시키기 위한 그 사람 아슬아슬한 아주 노골적이고도 직설적인 그런 수위가 높은 직언을 하기까지는 매우 신중한 그리고 주도 면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치는 모습이 열왕기상 1장 11절 이후에서 계속 기록이 되고 거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부터 다윗에 이어서 그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정해진 걸로 이미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제 와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이처럼 솔로몬의 왕권 승계 문제를 꺼내는 것이 그처럼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되는가? 누가 봐도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이 솔로몬에 대한 왕권 승계를 그 바로잡기 위해 정당하게 노력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처럼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처럼 너무도 조심스럽게 취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미 후계 구도에 대한 다윗의 의중에는 당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과 다른 어떤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때부터인가 다윗은 솔로몬에 대한 왕권 승계 여부를 재고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개인적인 총애를 바탕으로 해서 왕이 되었었다면 아주 일찍이 왕세자로 책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쓸데없는 분란과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왕족 국가에서 특히 우리의 고려사와 이조 역사를 보게 되면 왕세자를 미리 정하는 것이 이후에 정치 판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확보하는 것으로서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다윗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일찍이 왕세자로 이 솔로몬을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미루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솔로몬을 후계자로 확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솔로몬을 믿었지 못하게 여긴 것 같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승계받기에는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많고 또한 함량 미달로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도 남다른 유명세를 안고 있는 우리가 너무도 다윗에 이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요 훌륭한 왕으로 참 지혜의 왕으로 추앙하고 있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정작 성경은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탁월한 출중한 역량이나 뛰어난 외모나 어떤 탁월한 자질이 있다는 그런 언급이 단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그 형들인 압살롬이나 아두니아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인기를 끌만한 어떤 인간적인 매력 포인트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키도 작고 못생기고 첫인상 또한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비호감형이 아니었나, 혹시 저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염려를 해봅니다. 겉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본문을 뒤집어 말씀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다윗 또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또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한다면 이 모든 상황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외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세자로 책봉하기를 계속 미룬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그것은 아마도 솔로몬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윗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겪었던 가장 결정적인 실패, 가장 치욕적인 그 과오의 결과물이요 산물이었다는 그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가정도 해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유지요. 첫 번째, 자신이 생전에 저질렀던 가장 수치스럽고 그 뼈아픈 범죄와 실패의 사실들이 계속 사람들의 뇌리에서 남아있는 것을 다윗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솔로몬 대신 다른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줌으로써 자신의 그 부끄럽고 치욕스러웠던 바세바와의 그 사건을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면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도피감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그 치욕스러운 과거의 그 뼈아픈 과오 때문에 결국 자신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왕권의 그 정통성이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염려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의 불경건한 그리고 부도덕한 파행적 삶의 결과물로서 규정된 이 솔로몬의 존재에 대해서 그의 정적들과 대적들은 끊임없이 그 솔로몬의 왕권을 폄하하고 훼손하고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다윗의 그 결정적인 과오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솔로몬에게 공격을 하고 그를 반대하고 그를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또 왕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솔로몬보다 훨씬 잘생기고 역량이 출중해 보이는 그런 형들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과오 때문에 왕자의 난과 같은 그런 파국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어떤 이유로든지 솔로몬에게 왕권을 즉시 넘기는 일을 주저했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왕권 승계의 문제를 완전하게 매듭지을 의도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아도니아가 왕권을 승계하도록 묵인하는 그런 태도와 다름이 없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후계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또한 왕이 계승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방법을 아직도 정해놓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윗이 바로 임종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생존에 있는 다윗의 아들 중 장자의 위치에 있는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이 반역 업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될 때에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권력 핵심부에 있던 모든 실세들이 아도니아를 따라 나선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도니아가 지금 인위적인 왕권 쟁취의 시도를 진행하고 있던 그 당시의 정치적이고 또한 사회적인 상황은 아주 예외적인 어떤 돌발 변수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뒤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아도니아가 왕권을 계승할 것 같은 그런 누구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한 그 대세를 기정사실화해야만 하는 그런 국면으로 흐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노세한 다윗 왕이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는 한 그런 기적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어느 것도 큰 반전을 허락할 수 없는 영적으로 볼 때는 매우 암담하고도 위험한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그 형편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국면에서 선지자 나단이 나서게 됩니다. 아마도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이 결정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그분의 손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하게 존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탄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현실적인 그 상황을 잘 참 돌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짜내고 말씀의 한 파판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현재 직면한 그 영적 위기를 그리고 국가적인 그 신앙 공동체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중대한 시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상 1장 11절로부터 그 이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이처럼 솔로몬에게 계승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었기 때문에 이미 나단을 비롯한 몇몇 충신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유혈 구태타를 일으켜서 정권 장악을 시도했던 것도 그 방법이 아니고는 자신이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솔로몬이 다음 후계자로 하나님 앞에 내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무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뒤엎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도니아에게 있어서도 그가 반역의 음모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시도하게 된 것은 동일한 이 압살롬과 동일한 그런 의도도 있지만 특별히 솔로몬의 측근으로 지명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것을 보게 되면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언약 안에서 세워진 내락된 잠정적인 후계자라는 사실을 매우 깊이 의식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리라 라고 개인적으로 맹세한 그 일은 다른 사람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직 그의 아내였던 그의 왕후였던 바세바와 선지자 나단 이 두 사람만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먼저 바세바를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맹세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작전을 짜게 됩니다. 먼저 다윗 앞에 조심스럽게 나가서 일전에 오래전에 바세바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고자 서약했던 그 일을 기억하실 것을 추청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임을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일을 뒤엎으려 하는 일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권면하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나단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거두절미한 채 아주 직설적인 그런 어법으로 다윗의 그 잘못된 결심과 그 결정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나단은 이제 그 맹세 바세바 앞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맹세를 지금 당장 기억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분의 피할 수 없는 명령이다 또한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그분의 계명임을 알리게 되고 특히 거두절미한 채 그 문제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그리고 확실히 찔러버리는 이 매우 강렬하고도 단도직입적인 어법은 마치 바세바 사건에서 그의 간음 행위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한 효과 또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 나단의 매우 지혜롭고도 주도문 면밀한 그리고 직접적인 그 권면을 통해서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 있는 자신의 그 중요한 위치와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현재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과오 잘못된 결심을 깨우친 상태에서 즉시 돌이켜서 매우 단호하고도 분명한 결단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왕권을 계승시키도록 그렇게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시키게 된 것이죠. 과연 선지자 나단의 이 길지 않은 몇 마디 충고 속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모든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노쇠하고 병든 이 다윗이 그처럼 갑자기 화들짝 놀라 깨어 일어난 사람처럼 영적으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한번 깨어나서 아주 단호하고도 결연한 태도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도록 했을까라고 할 때에 아마도 그것은 아도니아가 자신의 음모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받들고 있던 세 사람 즉 나단과 사독과 브나야를 이 숙청 대상으로 지목해서 소외시킨 사실에 아마 경악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당초에 아도니아가 이 모두를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또한 사령관 브나야까지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만 움직이고자 준비된 이 사람들도 다 포괄해서 그들을 포용하는 그리고 아우르는 그 참 넉넉한 연합정권을 형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명분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도니아는 애초부터 그런 신앙과 경건의 문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죠. 오직 권력을 향한 탐욕만 끝없이 불태우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빠르고도 분명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에 거침이 되는 방해물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뜻과 그 뜻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위대한 왕국이 진행되고 그 역사가 존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을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의 손길은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신뢰하는,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 신자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불확실하고도 불안정한, 그리고 불분명하고도 위험한 조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위대한 메시아적인 왕 다윗은 그의 노년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회복 불가능한 신앙의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견고한 언약적 신실함을 가진 또 다른 세 사람의 위대한 충성된 증인들을 통해 직접 개입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모든 선한 결과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 뚜렷한 언약신앙이 있었기에 마지막 파국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마지막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서 바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상 1장에서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던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하여금 최종적인 언약적 실패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받들어 충성스럽게 순종했던 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 중에서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분하의 고백은 매우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36절의 말씀, 다윗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도록 조치를 다 취한 후에 분하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다윗이 지시한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를 자기는 기대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충성의 고백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일꾼으로 추앙하는 다윗도 결국 이 가장 중대한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부분을 평범한 또 다른 주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막아주시고 그 모든 상황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국교회 안에서 또 세계교회 가운데서 크게 유명하게 쓰임을 받는 몇몇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의 성취를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위대한 지도자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방해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과 신앙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힘있게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죄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의 위대한 일을 행해나가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주시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나온 이 세 사람들을 통해 하셨던 그 일을 오늘 하루 또한 남은 인생 여정 속에서 계속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늘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소망 중에서 끝까지 붙잡고 견디며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 약속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존재를 참 감사함으로 주 앞에 늘 산 제물로 드려 올릴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일꾼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하게 채워지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땅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위대한 약속과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성취에 있어서 참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몇몇 뛰어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신실한 약속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펼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남은 저들의 인생사가 나단과 또한 브나야와 사둑과 같은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주님의 일에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섬김의 손길들로 주께서 역사를 참 이루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섬의 손길들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을 붙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과 의미와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